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이 12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양측이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 두 지도자 역시 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길 바라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완전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북 간 협상과 제재 완화를 연계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실무팀을 이번 주말에 아시아로 파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양국이 어제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해각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양측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류허 중국 부총리와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시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의회가 제출하는 국경보안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국경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고 인도주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비롯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상원은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83대 반대 16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하원도 찬성 300 반대 128표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 약 13억 달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에 57억 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는 권력 남용이라면서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평화 안보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란에 맞서지 않으면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미국과 폴란드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60여 개국 외무장관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중국, 터키, 팔레스타인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와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최근 뉴욕에서 비밀리에 회동했다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특사와 호르에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이번 주 뉴욕에서 두 차례 만났다면서 회담이 몇 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지위를 자임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르에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오는 23일 해외 원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겠다는 과이도 의장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요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직접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사이버 사령부는 자국 방어를 위해 북한을 위시한 적국들의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남은 2주 동안 최대한 많은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신뢰하지만 검증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비핵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weeks. That's not just along the denuclearization pillar of what they agreed to in Singapore, what the two leaders agreed to in Singapore.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야체크 차프토비치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이 열린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둔 2주 동안 최대한 멀리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목표는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이 동의한 비핵화 부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어떻게 긴장을 줄이고 군사적 위협을 감소할지에 대해 당연히 이야기할 것이라며 이런 위험을 줄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밝은 미래를 조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We've made unmistakably clear our goal. The full and fin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verifiable manner.
미국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어 약 2주 안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방영된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반복해서 그렇게 말했다면서 미국 또한 북한을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할지를 지켜봐야 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 시점까지 경제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제재는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가 아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가해진 것으로 모든 나라가 이를 전 세계의 최선의 이익으로 인식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내자는 게 미국의 온전한 의도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매우 희망적이라면서도 이런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제 김 위원장이 이를 내놓을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먼저 이뤄진 후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기본 원칙들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지난 수년간 미국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를 했다면서 우리가 무언가 하겠다고 말한 뒤 돈뭉치를 건네거나 경수로를 짓겠다는 합의를 했고 북한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시켰고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도 돌려받는 등 놀라운 결과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이며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그런 결과를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4개 사항들을 상기시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들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합의 사항들에 대한 진정한 진전을 이루자는 게 미국의 의도이자 두 정상도 희망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당장 미국이 맡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로 결정했고 폼페오 장관 자신도 몇 차례 김 위원장과 회동했다며 북한의 위협을 후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불안정한 예멘이나 시리아와는 매우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거대한 암살 작전도 벌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중동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 등 인권 문제에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라며 인권 침해가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겐 많은 목표가 있다며 그들은 복잡하고 치열하지만 이 모두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각각 시도하는 북한과의 관여에 대해서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폼페오 장관과 강 장관이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높이 평가하고 미, 한일 3국 간 협력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재개되는 양측의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낼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열리는 실무 협상에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북한 대북특별대표가 나서죠?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하노이 공동선언의 담을 문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이달 초 평양에서 꼬박 사흘간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상세하게 타진했습니다. 서로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만 남은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토대로 주고받을 내용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과 두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전혀 밝히지 않았던 상응 조치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상응 조치가 어떤 건가요?
예,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입니다. 비록 가능성을 분명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폼페오 장관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친 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이 바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멀리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예,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네 가지 분야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실무 협상에서는 이들 네 분야에서 주고받을 내용을 조율하겠군요.
예, 사실 양측이 상대에게 원하는 조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핵심 사안인 비핵화 관련해 미국은 동창리와 풍계리 사찰,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사찰, 그리고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핵신고와 최종적인 핵과 미사일 폐기 등을 위한 로드맵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미국의 상응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만큼만 주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셈입니다. 현재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제재 해제 또는 완화인데요. 미국은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제재 완화 문제를 꺼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실제로 제재 문제를 카드로 삼을지 주목됩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가능성이 어떤가요?
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래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남북한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두 사업 재개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 가지 사업의 제재와 별개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2차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문제에 대한 접점이 마련된 건 아닐까요?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론의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겪는데 지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얻어낼 만한 비핵화 조치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성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제재 문제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상회담 취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위 소속 상원의원들은 14일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상원의 시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o Hanoi, if it's to allow another chance to just, hey, we're really for denuclearization, let's meet again, that's just plain patty cake, and it's got to stop. And so I've told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또다시 비핵화를 정말 지지한다거나 또 만나자는 정도의 말만 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저 짝짝꿍을 하는 데 불과하며 그런 만남은 중단돼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 사찰단의 방북을 구체적 비핵화 조치의 예로 꼽으며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거나 만남을 위한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마키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2차 정상회담 결과에 회의적이라며 검증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비핵화 합의는 환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might fall once again into the Kim family playbook where they pocket concessions, They pay lip service to their own concessions that they have to make.
마키 의원은 김 씨 일가의 각본에 다시 당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스스로의 의무에 대해서는 말만 앞세우면서 계속 같은 길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관들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기반을 아직 닦지 못했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바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정보 수장들의 평가를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에 임할 때 정보 당국의 평가를 길잡이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말 대북 제재 법안,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리드 액트를 공동 발의한 두 의원은 대화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은 이 법안은 가드너 의원이 올해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I do not think that North Korea has made a complete resolved decision to denuclearize in the sense that we have in U.S. law. And that is why maximum pressure must be applied to the maximum extent.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미국 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비핵화하겠다는 완전한 결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조력자들도 제재해야 하고 선박 간 불법 환적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최대의 압박 정책이 천천히 뒷걸음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도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아픔을 느껴야만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부터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악화된 한일관계까지 여러 현안에 대한 우려가 종합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 예산 의결권을 쥐고 있는 의회가 매년 미군의 전력과 준비태세, 그리고 지원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245일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종합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무엇보다 미북 협상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북한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 관한 질문은 기록상으로만 남기겠다며 말을 아낀 공화당의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과 달리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반도 안보 관련 우려를 제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I'm also not optimistic that the upcoming second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will yield substantial gain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리드 의원은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시설과 프로그램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충분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상원 군사위원이자 외교위원인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지만 회담에서 어떤 약속이 이뤄졌는지 세부 내용에 관한 외교군사위 대상 행정부 브리핑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와 대화를 지속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what I'm looking for is What is the evidence that we would want to see to determine that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북한이 진지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는 것인데 현재로서 북한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는지 아는 바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핵 프로그램이 늦춰지거나 유예되는데 어떤 진전이나 조치도 없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줄곧 성과로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과 맞물립니다.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400일 이상 지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북핵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늦췄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Isn't it fair to say that just that lack of activity has had some impact on their rate of growth? And I know we'll go in the
400여일 전만 해도 북한은 여러 차례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핵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켰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험 중단으로 기존 실험을 통해 얻었던 이점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실험의 양을 늘리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숙돼 모의 실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북한은 충분한 실험을 거쳐 이미 그 모의 실험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리드 의원은 연합훈련 유예가 이렇게 헛되이 지속되면 미한 연합군의 준비태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 am concerned that if we continue in this vein, we will begin to experience a serious deterioration of the readiness of the joint forces.
그러면서 훈련 유예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군 준비태세 저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샤인 상원 의원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가 군 준비태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집중 질문했습니다. 조매친 민주당 상원 의원도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것으로 어느 정도 자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된 사안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였습니다. 의원들은 당적을 막론하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루는 합의의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까 우려된다며 그럴 경우 영내 안보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협정 이행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주도하는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부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전술적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환영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What would be the tactical effects of removing a large portion or all of U.S. forces from the Korean?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반길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북한 측 입장에 대해선 조금 논쟁이 있고 혼합된 견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이어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의회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감축 결정에 대한 군사위 승인을 거쳐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에 대한 포괄적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은 미군은 북핵 위협이 오늘날처럼 되기 전인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에 주둔해왔다며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감안할 때 북핵 위협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But we had troops there, a substantial troop commitment for 50 years before the nuclear threat became what it is today. What I'm getting at is, will we necessarily be able to safely remove those troops?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로 이어질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리드 의원은 최근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 측 분담금이 증액됐는데 한국은 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지원 등 이미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흥미롭게도 SMA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인데 이번에는 1년으로 정해졌다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1년 후 또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은 과연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괜찮은가라고 질문했습니다.
These negotiations for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eem to be more controversial than previous years. And interestingly enough, it's just for a term of one year, where typically it's a five-year term.
이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경우 특히 미국과 한국에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더그 존스 상원 의원은 현재 단계적 절차를 받고 있는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돼야 전작권이 전환된다며 주한미군 관련 사안은 그 조건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리드 의원이 최근 한일 관계에 균열이 보인다고 지적하자 다음 질문자로 나선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놀랍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악화된 한일 관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serious problem which potentially affects our ability to gain cooperation between our allies.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공조를 얻어내는데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국무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재 면제와 지원 승인 요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직접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대북 유류 공급량을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지원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 면제와 대북 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 결핍 상태라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면제를 승인한 데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제재 이행 시 북한 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FAO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9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주민의 43%에 해당하는 1,090만 명가량이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음식을 배급체계에 의존해 공급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직접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유류 제품을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유류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1718 위원회에 공급량을 철저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북한에 340톤의 석유 정제품을 보냈다는 내용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길 것이라는 지난달 보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전문가 패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가 패널 측에서 한국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 제품을 오로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 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6월과 7월 북한에 원유와 경유 80톤을 반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정보당국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새 진상조사 발표에 따라 관련자들을 철저히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인권의 날 기념식.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낭독하는 참석자 중에 유우성 씨가 입을 엽니다.
간첩이 누명을 벗기까지 천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과거 한국 공안당국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 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최근 증거 조작에 관여한 여러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대상은 국가정보원 수사관 4명과 수사 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 허위 증언을 한 탈북민 1명입니다. 유 씨는 15일 BOA에 가해자를 철저히 처벌해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이 조작의 피해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간첩 조작 사건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하고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소는 지난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발표가 동력이 됐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이번에 조사를 해서 많은 걸 밝혔어요. 국정원 그 고문 가혹행위한 조사관, 또 국정원 수사팀에서 증거 은닉, 뭐 그다음에 검사들,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가 탄탄해서 이걸 수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
지난 2017년 12월에 설립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검찰이 유 씨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증거 조작을 방치했고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는 지난 2004년 탈북민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유 씨가 여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주었고 유 씨도 한국 국적 취득 후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북중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당시 증거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에 간첩 조작 사건이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요. 제대로 조사 결과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징계로 끝났고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정원이 직원 한 명에게 모든 혐의를 짊어지게 한 뒤 나머지 관계자들은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당시 증거 조작 혐의로 국정원의 김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나머지 관계자 여러 명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또 지난해 말 유 씨의 여동생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국정원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경호 변호사는 간첩 사건의 경우 검증 방법이 부족해 공안당국이 조작하기 쉬워 수많은 위법 행위들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전모를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의 간첩 문제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증할 눈이 없고요. 검증을 하지 못하니까 쉽게 조작을 해도 안 들키는 거잖아요.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모를 밝혀야죠. 전모를 밝혀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요.
공안 문제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안보당국도 정신을 차리고 어떤 위법행위나 조작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국자들이 다양한 처벌을 받았고 검찰과 국정원이 자체 징계를 내렸는데도 과거 간첩 적발 사건이 모두 조작인 것처럼 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첩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게 뭐냐면 북한이 대남 간첩 공작 때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간첩을 잡아놓고 이 간첩이 당신네 간첩 맞죠? 북한에다가 영사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간첩 사건의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철저한 증거제에 각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법부도 매우 엄격합니다. 이 간첩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간첩 사건이 조작이라는 민변이나 일부 변호사들의 주장은 유성치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유성 씨에 대해 도의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가 중국 국적의 화교이면서도 탈북민이라고 속여 한국에 입국해 무료로 대학을 다니고 공무원이 되는 등 여러 혜택을 받고 북한까지 다시 방문해 빌미를 제공했으면서도 정의를 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 씨의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유 씨 자신도 신분을 속이고 환치기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면 스스로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북한을 가고 거기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도 반성하고 그래야지. 그냥 그걸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기가 많이 했는데 솔직히 국적도 불법으로 취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세대도 다녔고 연세대 나왔고 국가 지원금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영국에 위장난민을 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그러고 또 뭐
실제로 유 씨는 여권법과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를 인정받아 국적이 박탈됐습니다. 유동열 원장은 유성 씨가 범법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방 등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국내법에 의해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얘한테 준 학사를 취소를 하고 국외 추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도 다 정부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안 한 것도 정부의 잘못입니다. 범법자가 이렇게 자기가 간첩으로 몰려서 피해를 당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형사처벌로 관련자들 처벌을 했을 것이고 본인한테도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유성 씨는 이에 대해 BOA에 이미 그런 혐의에 대해 재판도 받고 처벌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에 대해 할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신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제가 뭐 유성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 간첩에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뭔가 증거를 만들어내는 건 사법기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국의 여야 정당 대표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한인사회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의 수장과 한국의 정당 대표들이 이달 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놓고 미 정관계 인사들과 전문가 그리고 한인사회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을 시작으로 미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존 설리번 미 국무부 장관 대행과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난 대표단은 같은 날 저녁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DC 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워싱턴 동포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을 포함해 5개 대표 정당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은 만찬 회장에 미리 도착해 한인들과 환담을 나눴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 내외가 이어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집에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참전 기념 비가 있는 곳을
미한 두 나라의 동맹을 언급하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운을 때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름도 모르는 나라 그리고 만나지도 않은 국민들을 향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의 영예롭게 묻혀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고 그들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나라가
문 의장은 두 나라의 동맹이 민족의 운명을 가리는 현 시점에 더 부각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의 힘을 보태기 위해 5당 대표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28일 중대한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건 담판을 짓는 그런 회담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일 싸움만 하지 말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이 미국 사람들의 그 노력에 관해서 우리들이 가서 힘을 좀 보태고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다. 당신들보다 더 절절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전하자라는 뜻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찬성을 했고 대표들.
문 의장은 올해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벌어진 지 100년이 된 해라며 100년 전 선조들이 그랬듯 민족이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 모임 김은 회장이 문 회장의 인사에 앞서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북미회담을 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시베리아 냉풍과 태평양의 열풍이 한 번도를 떠나지 아니한다면 조국 통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냉풍과 열풍이 사라졌습니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책을 발간하고 있다는 김 회장은 민족이 하나로 뭉쳤던 때가 3.1운동 때밖에 없었다면서 한국 정치인들의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회장은 김 회장의 발언에 국회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화답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동포간담회는 워싱턴을 시작으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뤄졌는데요. 미주한인사회가 직접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치계의 초당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바른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남북 문제가 풀어져갈 예상을 못했다며 당일 이뤄진 미 국무부와 한반도 전문가와의 면담 내용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비건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교적 전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6.25 전쟁을 치른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가 올 수 있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체제는 8천만 민족의 생존 문제인 만큼 실현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평화 체제라는 단어로 건배사를 하며 한인들과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미국에서 살지만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들을 언급하며 미국 내 이산가족 문제 역시 미북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제재 틀에 묶여서 이산가족 상봉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역설입니다.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정부나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근친 증오와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낙오자, 냉전의 낙오생 신세를 벗어나서 세계사의 대하의 큰 흐름에 합류할 수 있게.
정 대표도 국무부와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중 한 사람이 한반도 평화가 무엇이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었고 자신은 적국이 형제가 되고 우방이 되는 것이 평화다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적국인 남과 북이 형제가 되고 적국인 미국과 북한이 우방이 되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250만 명의 동포가 250만 척의 항공모함이라고 비유한 정 대표는 분단의 질국을 벗어나는 한민족이 1500년 만에 민족 부흥을 맞이할까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혼용되어서 쓰이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군사훈련의 축소, 한미동맹이 흔들릴까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저희가 가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를 회담 장소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베트남 하노이를 보니까 파리 협정만 생각이 납니다. 파리 협정 이후에 베트남은 한마디로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방미 의원 외교의 목적에 대해 모두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기 위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떠올리며 평양 시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의 얼굴에서 이제 이 전쟁과 대결의 상태로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그런 길을 넘어서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포부를 밝혔을 때 다 같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반드시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5당 대표들은 각각 의견을 발표한 후 한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나누며 소통했고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과 1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도 이영만리 타지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시간 남짓 걸린 동포간담회를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단들과 한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한인들을 환송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보람찬 만찬이었어요. 교포 한 분 한 분이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이 그냥 몸에 와 닿았습니다. 이해를 기점으로 해서 발전과 도약을 하는 아주 대전환의 해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따라서 좀 더 당당해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기 워싱턴 총영사도 VOA에 의장과 의원단의 모습에 한인들도 고무됐다며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특별한 시기였던 만큼 의미가 깊었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양국 의회 간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 간의 동독한 협력 관계라든가 그런 걸 형성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특히 시기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됐기 때문에 여야가 이 안보 문제, 한미 동맹관계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합심해서 일치된 의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하고
워싱턴 지역 한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에 한국의 정당들이 한 마음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20대 한인 1.5세 여성인 다이애나 씨는 의원들의 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인상적이었고 한인으로서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태수 씨는 의원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반가웠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의원 외교로 미국에 오셔서 뭐 미국, 북미 관계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데 미국 의원들과 한국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어서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미국에게는 선택적 외교 상황일 텐데 저희들에게는 선택적 외교가 아닌 차이에서 오는 문제, 마찰을 잘 풀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6년 2월 15일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애니악이 탄생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 시 탄도 계산을 해줄 고성능의 전자 계산기를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프레스터 에커트와 존 모클리 교수팀에게 컴퓨터 개발을 맡기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 3년여의 연구 끝에 마침내 1946년 2월 15일 무게 28톤에 길이가 25m나 되는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Are people becoming obsolete? A giant electronic brain is starting cogitating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애니악은 200명의 사람이 7시간이나 매달려야 할 만큼 복잡한 탄도 계산을 단 3초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니악은 가동할 때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애니악은 약 9년여에 걸쳐 군사 관련 업무와 복잡한 계산 등에 이용되다가 애니악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1955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애니악은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존돼 있습니다.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이 완전 철수합니다. 이로써 한때 10만여 명에 이르던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은 모두 떠나고 1979년에 시작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내전 개입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세력이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이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무자헤딘 반군의 게릴라전이 성공을 거두자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쟁을 위해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무기를 공급하는 등 무자헤딘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1988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 반군과의 교전으로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피해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만여 명이 전쟁을 피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련군 철수로 친소 정권이 약화되면서 회교 반군 무자헤딘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고 아프가니스탄은 또다시 내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